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딤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딤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사 북쪽이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리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이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우리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3절은 여호수아 전체의 맨 마지막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 본문을 끝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본문 안에는 세부적으로 4개의 사건이 들어있는데 3개는 장례를 치르는 것,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이 29절과 30절 앞에 두 구절에 나옵니다. 29절을 보면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한 이후에 직접적으로 그런 뜻이 될 테고요. 또 지금 본문이 여호수아의 전체의 마지막이니까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끝난 후에 이런 뜻이 되겠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 표현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여호수아에 대해서만 여호와의 종이다 이 표현이 붙어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를 수집할 때는 그 뒤에 나오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혈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중에서도 눈의 아들, 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항상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나 혈통이 무엇인지보다 더 중요한 건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또 중요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인생을 쭉 생각해보면 참 이루 형언하기 어려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태어날 땐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광야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정탐꾼으로 뽑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돌아서 믿음의 보고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불신하게 보고를 해서 어찌 보면 억울하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들이 쭉 있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에서 딱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죠. 하나가 여호수아고 또 다른 사람이 갈렙입니다. 근데 갈렙에 대해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와 비슷하게 그니스 족속 혹은 그나스 족속 갈렙 이런 주석이 항상 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갈렙은 혈통상 이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라 그니스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간 두 사람이 상징적으로 두 부류를 대표한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호수아는 혈통상 이스라엘이면서 구원받아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을 대표하고 갈렙은 혈통상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을 상징한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 역할을 하다가 여튼 지금 110세에 죽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30절에 보면 어디에 장례를 치르었는지가 나오는데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을 경내 딤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딤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사 북쪽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딤낫세라에 장사를 치른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어디에 묻혔는지 묘지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아주 오래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무덤을 안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딤나세라에서 장사를 치루었는데 이 딤나세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장례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다가 다른 사람들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지만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분배받은 곳이 바로 여기 딤낫세라인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장례를 치른 걸 알 수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죠. 자기 친구들, 자기 동료들, 자기 부모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무덤은 어디 있을까요? 모릅니다. 광야에서 장례를 치렀을까? 장례를 치르긴 했겠지만 무덤을 만들지도 못했을 것이고 설령 무덤을 만들어도 누가 거기 가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을 뒤로 하고 가나안에 들어왔고 자기가 소유로 얻은 분배받은 땅도 있고 그래서 자기 소유가 된 땅에 장례를 치르죠. 거기에 묘지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죽어서 묻힌 곳을 보면 아, 여호수아는 선조들보다 동료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지도자 중에 모세가 죽었을 때에도 장례 치르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세는 모압 땅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와요. 가나안 땅을 쳐다만 보고 죽는데 모세는 죽은 다음에 어디 묻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말하는 대로 모세는 광야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 시신도 광야에 있는 느보산에 어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게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고 나중에 히브리서를 보면 마귀와 천사가 모세 시신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벌였다고 하거든요. 누가 시신을 가져가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아마 모세가 어디 묻혀있다 이걸 알면 예수님 무덤 못지않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늘 거기로 성지 순례 다니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 기간이 30일이었는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몇십 동안 애곡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장례를 치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죽고 장례를 치른 거예요. 31절은 맨 마지막에 보고요. 그 뒤에 넘어가면 두 번째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32절입니다. 3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한모레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이 기업이 되었더라. 여기 보면 요셉을 이 장사 지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요셉은 이장을 한 거죠. 요셉은 400여자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총리하다 애굽에서 죽었죠. 그래서 사람마다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애굽에서 죽었을 때 요셉도 미라로 만들었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본문을 보면 애굽에서 요셉의 뼈를 갖고 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 미라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뼈가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라가 아니고 그냥 장례를 치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던 무덤에서 요셉의 뼈를 수습을 해서 이제 출애굽하면서 들고 나왔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세겜 땅에다가 장례를 치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이 죽을 때 그렇게 유언을 하죠. 자기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가게 하실 텐데 그때에 내 뼈도 꼭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가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죽은 다음에 이미 400년이나 지났으니까 뼈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굳이 뼈를 이장할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요셉이 고향 땅에 묻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에 자기 후손들이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후손들에게 너희는 여기가 고향이 아니고 여기서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포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세겜 땅에 요셉도 묻히는 거예요. 사실 다른 여러 곳들이 있는데 왜 굳이 세겜을 묻혔을까 하는 것도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뭐 그건 뭐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또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지금은 넘어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 죽음의 내용이 33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 여기 보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죽은 거예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원래 대제사장은 태어날 때부터 대제사장으로 태어나고요. 아론의 맏아들의 맏아들의 맏아들 맏아들이 대제사장 직분을 쭉 감당하는 태어날부터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론에게는 아들이 네 명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나답, 둘째 아들은 아비후, 셋째 아들이 지금 나오는 엘르아살입니다. 마지막 막내 넷째가 이다말인데 첫째 아들이 원래 나답이니까 나답이 대제사장 직분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원래 아론과 더불어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했는데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 넷 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금방 죽었기 때문에 셋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어쩌다 보니 장남이 된 거죠. 민수기 내용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아이가 없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순종에 심판받아 죽은 것이니까 나답과 아비우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아버지인 아론에게 그리고 동생인 엘르아살에게 슬퍼하거나 곡하지 마라. 그렇게 엄중하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엘르아살이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쭉 감당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엘르아살이 이제 나이 많아 죽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엘르아살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리더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리더 역할을 했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도 리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나 그 외 땅을 분배할 때, 특별히 땅을 분배할 때에는 여호수아, 엘르아살 족장들이 모여서 땅을 분배합니다. 나중에 요단 동쪽 지역과 동쪽 지역에 있던 그 지파들과 오해가 생겨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생겼을 때에 그때도 엘르아살이 중재 역할을 하죠. 엘르아살과 아들이었던 비나스가 요단 동편 지역 찾아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게끔 뭔가 역할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4절 끝에 보면 엘르아살이 죽은 뒤에 어디에 장례를 치렀는지가 나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당시에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명확하게 땅을 분배받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땅을 여기를 주어라, 레위인들에게 여기 땅을 주어라 명령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이 당대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땅을 실제로 분배했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와 똑같습니다. 엘르아살은 광야 출신이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가 분배받은 땅이 있고 자기 소유지에 이제 장사 지내게 되는 거기 이제 무덤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 엘르아살이 죽었을 때는 사실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먼저 있었던 대제사장 자기 아버지 아론이 죽었을 때와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아론은 123세에 죽습니다. 아론과 모세는 3살 차이니까 모세가 120살 때 모세도 120살에 죽는데 아론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곧이어서 이제 모세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123세에 죽었고 아론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에돔 땅 변방에 있었던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랑 똑같아요. 가나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죽었을 때에도 30일 동안 애곡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엘르아살 같은 경우에는 여호수아랑 똑같습니다. 여기다 묻었다 이렇게만 돼 있고 장례를 치를 때 며칠 동안 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장례를 치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31절.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9절부터 33절에 네 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29절과 30절 죽어서 장례 치른 내용, 32절 죽은 사람 이장하는 내용, 33절 죽어서 장례를 치른 내용입니다. 근데 31절은 죽은 사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며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단서가 붙어있죠. 기간이 나옵니다. 두 기간 동안 여호와를 섬겼는데 첫 번째 기간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표현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 불행한 역사죠. 두 번째 기간이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생존해 있던 장로들,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이들이 사는 날 동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간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두 번째 기간은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이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고 되어 있으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장로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조금 있으면 죽겠죠. 장로들이 죽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습니다. 배교를 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을까? 뭐 구체적인 이유를 알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죠. 고별 설교를 하면서 우리식으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을 막 닥달을 합니다. 니네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막 명령을 하고 너를 이 앞에서 맹세해라. 그리고 여기다 증거를 남겨두자 하고서는 막 닥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닥달을 해대는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튼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그럼 장로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이 없잖아요. 장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장로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백성들이 보고 장로님들이 살아계시네 우리 하나님 섬겨야지 이랬을까?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장로들도 아마 닥달을 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 앞에서 언약을 맺은 대로 너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닥달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못해서라도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닥달을 하고 맹세시키고 이렇게 강제하던 부모 세대가 없어지니까 나중에 가면 옳다군 하고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놓고 보자면 닥달을 하던 칭찬을 하던 책망을 하던 신앙생활을 하라고 옆에서 자꾸 조언하고 격려하는 리더, 지도자, 부모, 선배, 친구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을 좀 갖는 사람들이 되었어야 됐는데 믿음을 갖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때는 이대다 하고 다 믿음을 팽개쳐버리는 그런 지경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장로들에 대해서 수식하는 표현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섬기는 걸 포기한 자들은 버린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은혜, 하나님 역사심을 잘 기억하고 잊지 말고 생각하고 그것을 무겁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정 기간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두세 가지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하튼 이 한 세대가 끝이 납니다. 끝이 났습니다. 이 세대는 광야 생활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두 번째 세대죠. 광야 생활했던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두 번째 세대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첫 번째 세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 첫 번째 세대 그들이 이제 다 죽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시간은 흘러서 모든 사람이 청춘일 것 같지만 다 노년이 되고 다 결국 주님 앞에서는 그런 날이 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들과 관련해서 이들이 칭찬받을 만한 모습도 있고 책망들을 만한 모습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 설교하면서 이런 부분은 아쉽다, 이런 부분은 안타깝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사실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도 책망들을 만한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이들은 여튼 복받은 세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자기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이들이 신앙생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조금 더 잘하지, 조금 더 온전해야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뒤로 가면 이제 다음 세대들은 그런 뭐 아쉬움이고 안타까움이고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니까 이 아예 뭐 신앙생활을 해야 이래라 저래라 책망도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도 안 하는 다음 세대가 등장하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결국 이 세대가 마무리가 되고 다음 세대가 등장하면 모든 것들이 나빠지거든요. 다음 세대는 땅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신앙도 버리고 몽땅 다 나빠지는데 그래서 다음 세대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데 사사기 시대가 된다고 치면 우리가 이제 입장을 사사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보면 이 여호수아 시대를 살던 사람들을 향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은 어쨌든 여하튼 신앙생활을 했지만 다음 세대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했었으면 다음 세대가 심판받지 않고 더 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여호수아가 그리고 엘르아살이 그리고 장로들이 이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지금도 훌륭하게 했지만 어떻게 했으면 다음 세대도 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했으면 다음 세대도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조금 더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조금 더 열심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다른 방법들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들이 많습니다. 우리들도 언제나 어떤 순간을 살아갈 때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름대로 지혜를 쥐어짜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뒤돌아보면 아 그때 조금 부족했네, 이걸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남곤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지냈으면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은혜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동시에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이것저것 준비하고 가르치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한지,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음 세대를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아 그때 이걸 조금 더 잘 준비해 주었어야 하는데, 조금 더 잘 가르쳤어야 하는데, 그렇게 아쉬움이 남을 것들이 없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먼저 알려주셔서 우리가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더 잘 준비하는 그런 지도자, 리더, 부모, 친구들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한 시기를 마무리할 때마다 감사와 아쉬움을 교차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크고 아쉬움은 조금씩 더 줄어들어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는,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담대함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용맹하게 살았던 여호수아도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때때로 상황과 형편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아쉬움과 후회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황 속에 살아갈 때에,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숨을 쉬며 주님 의지하고 은혜 받으며 살아갈 때에 오늘 더욱더 풍성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그리하여 풍성한 구원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있고 후회가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적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소망을 품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오늘의 문제들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여호수아보다 더 강건한 믿음을, 엘라살보다 더 귀하게 직분 감당하는 귀한 헌신과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